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신약성경 255면 아니면 256면 정도에 이렇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지난 한 주간은 저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아마 좀 이렇게 의안이 벙벙했던 일들이 많았었을 거예요. 이 뉴스를 틀면 뭐 독일이건 불란스건 영국이건 캐나다건 아니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건 일본이건 중국이건 또 뭐 못 사는 뭐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건 정말로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런 물난리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100년 만에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시면요, 그렇게 비가 오고 물난리 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그러면 지금의 이 비는 어떤 비인지. 에스겔 34장을 보면요, 앞에 나올 텐데 우리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실 때 뭐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요?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뭐를 내립니까? 비를 내리되 어떤 비요? 복된 장마비를. 세번역은 복된 소낙비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마비잖아요. 소낙비잖아요. 그런데 복되다고 느끼나요? 다 공포스럽게 느낍니다. 너무너무 무서워. 뭐 선진국은 관계 수로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뭐 자동차 떠내려가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뭐 집들이 잠기고 사람들이 어찌할 바 몰라서 헬리콥터가 뜨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을 주고 내가 함께해서 내가 그들을 보호할 때는 그게 There shall be showers of blessing. 그게 복된 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그걸 복된 비라고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복된 비가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늘을 뚫어지듯이 내리는 게 아닌 거죠. 참 세상은 참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막 비에 뚫리고 또 러시아나 또 다른 지역들은 또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좀 죽겠다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씩은 있었지만 이럴 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누가복음 21장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난리 재난 이런 일월 송신에 변화가 있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어떻게 하라? 머리를 들라. 무슨 뜻이에요? 일어나 머리 드는 거는 쉽지 뭐. 일어나서 이렇게 머리만 들면 되죠. 그런 뜻 아니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이제는 주위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일어나 우리 주님 언제 오시나,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이제 주님 오실 징조를 보내주는 이유들입니다. 일어나 무엇을 들라? 머리를 들라. 지금은 일어나 머리를 들 때입니다. 아주 경건하게 아주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우리가 지금 처음 들어가게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처음 들어가면 모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딱 붙드는 한 글자가 있습니다.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별 단어 아니에요. 우리 늘 뭐 쓰는 단어예요.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가 뭡니까?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구원은 어떻게 받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들이고 그래서 왜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런 것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게 가득 들어있는 그 11장을 다 마치면서 12장 들어가면서는 그러므로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런 걸 알면은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교리고 11장까지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그러면 교리가 중요해요? 실천이 중요해요? 뭐 교리가 중요하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두 개는 붙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리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실천만 있고 교리가 없으면 이거 아주 경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성경적인 것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이, 그와 같이, 그러므로 이런 신앙생활이 뒤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국가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생활에 관한 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11장만큼이나 중요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12장 1절 2절 천천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하기가 싫거든요. 그렇게 안 살려고 그럽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시험치면 100점이에요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뭡니까? 100점이에요 근데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내용은 빵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빵점을 매깁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지키다가 하나에 그치면은 다 어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100점이 아니고 98점이면 이 두 개를 못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 성경은 빵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보십니다. 12장 1절 2절은 우리 중에도 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무엇으로요? 자비하심으로. 11장까지 자비하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냄새나고 더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는 우리가 아직 무엇되었을 때에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이런 게 전부 자비잖아요. 그런 자비에 관한 이야기가 꽉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비 똑같은 자비로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권하노니. 권한다는 뜻은 알잖아요. 이렇게 간청한다는 뜻이 들어가 있으면서 동시에 명령이에요. 참 이런 거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합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이면서 또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성경 구절 다 알아서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면 산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새번역은 산 제사라고 변정된 것을 산 제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느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이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반드시 죽여서 죽은 이제 거로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구약에서는 제물이 죽어야 되지만 오늘 뭐라 그랬죠? 산제사, 산제물을 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산제물을 드리는데 사용되어지는 제물은 뭡니까? 그럼 우리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실래요? 설교 제목 보시면은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는 제사. 이게 죽이는 코테이션 마크를 쳐놨죠. 이게 진짜 죽인다는 거 아니잖아요. 끽 이렇게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산 제물이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정말로 벌떡벌떡 살아있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무엇이 죽어야 돼요? 이런 눈, 손, 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자신의 내 아주 옛날에 예수 믿지 않던 그런 모든 것들, 죄된 모든 것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 그래서 나를 죽이는 제사. 이 제사는 산 제사입니다. 산 제사. 내가 죽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것이 살죠. 생명이 살죠. 이제 그래서 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12장 1절 보십니다. 오늘 성경 구절 계속 볼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무엇을요? 몸을. 이 몸은 그냥 육신 덩어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몸은 우리 모든 인격, 우리의 영적인 것을 다 담고 있는 이 몸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가고, 이 몸을 가지고 장사하러 가고, 이 몸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고 하는 이 몸이에요. 이 몸 전체. 그 이 몸을 무엇을 하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끌고 갑니다. 제물을 끌고 가서 데려갈 때까지는 그냥 동물이죠. 제물이 아니죠. 동물을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물 머리 위에다가 뭐 하죠?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 한 손으로 안 합니다. 두 손으로 막 이렇게 해서 자기 죄를 이렇게 그 동물에게 이렇게 전가되도록 이렇게 트랜스퍼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내 죄를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 이게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동물이죠. 살아있는 흠이 없는 동물인데 제물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지은 그리고 이 제물을 이 동물을 끌고 왔는 이 사람이 이걸 잡습니다. 잡으면 피가 흐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이 피는 제사장이 번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이렇게 번제단 주위를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제물을 끌고 왔던 이 사람은 이 동물 가죽을 벗깁니다. 누가 벗깁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벗깁니다. 사실은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자기 가죽이 벗겨져야 되잖아요. 자기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물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고기는 다 각을 뜹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각을 뜬 고기와 기름을 가지고 올라가서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제사에는 제물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여야 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인이 죽으시고 다른 사람이 죽여줘서 피를 흘리시고 한 다음에는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는 무슨 제사 드려요? 산제사. 그러니까 산제사 드리다 그럴 때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면. 그런데 산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지. 나를 살려놓고요. 내가 바닥바닥하게 살아가지고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여기 나오는 영적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정확한 편에 속하는 예배가 마땅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땅한, 가장 리저너블한 그런 예배니라. 왜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영적이라 그러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막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로 살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아서 새 생명 받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게 막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산 예배를, 산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 뭐가 죽어야 되죠? 내가 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다보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2절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이 세대는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세대가 있고, 지금 우리 세대가 있고, 수천 년 전의 세대가 있고, 그 세대가 다 있습니다. 세대 세대마다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조금씩 조금씩. 로마서가 쓰였던 이 세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그럼 황제 숭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지 않으면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서 그 세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거죠. 그 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그런 게 특징이죠. 우리 세대는 뭐 같아요? 우리 세대는 황제 숭배가 있어요? 우리 세대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미국 뭐 이북에야 뭐 김정은이를 어떠고 뭐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세대는 그런 황제 숭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 대놓고 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사는 세대에 본받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게 뭡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든 거는 세속의 물결입니다. 세상하고 우리하고 지금 섞여 살면서 거기서 이렇게 우리 구별되게 살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가만 보시면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떠나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세상처럼 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살라 그럽니까?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이게 세대 세대마다 그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지금 로마서가 쓰였던 1세기에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 환난 핍박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산으로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지하로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어떤 분들은 순교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처절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100점을 맞으면 다 알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성도 여러분들 이거 참 막연하지만은요 이 성경 말씀 자기에게 잘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엄청난 시각을 가지고 시야를 넓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대를 쫓아가면서 이 세대에 발맞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세대는 우리하고 공유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는요 그때는 어떻게 그 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미신타파가 있었어요. 미신타파. 그래서 옛날에 뭐 마을에나 이런 데 마을 입구에 들어가면은 뭐 천하 대장군 지하 뭐가 있어요? 여장군 이러면서 뭐 큰 것들 써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없앴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미신이라고. 지금 가보십시오. 다 서 있습니다. 왜 서 있습니까? 그게 문화라고. 우리에게 흘러온 문화고 그건 우상도 아니고 아무것도 미신도 아니니까 다 다시 세우라고 다 지금 세우고 있어요. 문화라는 게 참 이 그 세대의 공통분모라는 게 참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전 세계를 소나기 꽉 쥐고 있던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차, 2차, 3차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굉장히 많이 잡아갔어요. 그중에 아마 1차 때일 것 같아요.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 뭐였나 하면은 젊은 애들을 잡아가서 그중에 똑똑한 애들 공부를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바벨론 공부를 하고 바벨론에서 자라면은 친바벨론이 되잖아요. 바벨론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무슨 정책을 피웁니까? 바벨론, 바벨론, 바벨론 정책을 피잖아요. 이건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섬나라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만 아닙니다. 인도네시아도 어렵게 만들었고 베트남도 좀 어렵게 만들었고 왜냐하면 침공에 들어와서 태국도 그렇고 굉장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 어떤지. 그런 나라는 이제 일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죠? 그들이 침공에 와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을 때 그 나라의 귀족들이나 잘 사는 자녀들은 전부 일본으로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아주 점잖하게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공부를 마친 아이들이 다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나라로 돌아와서 뭐라 그러죠? 일본 너무 좋은 나라다고. 일본 신사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막 항거하는 것도 많고 이거 막 못 살겠다 그러면서 하고 막 짓 누르고 성도 가라라 그러고 막 교회도 폐쇄하고 막 와장창창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나라가 싫은 거예요. 왜요? 그 나라에 가서 공부해서 돌아와서 이렇게 뭐 잡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요? 베트남요? 지금도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일본하고 친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2600년 전에도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을 잡아가지고요. 바벨론에 데려가서 성경을 보시면 왕의 진미를 먹입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게 하고요. 그 나라 문화를, 그 나라 언어를, 그 나라의 가장 좋은 교육을 받게 하면서 이스라엘 아이들을 바꾸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럴 때에 그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아이가 네 명이 있더라고. 이름 기록된 애는 뭐 네 명이죠. 네 분이죠. 이름이 누구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또 누구예요? 다니엘. 이렇게 네 명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뜻을 정하고 우리가 안 돼. 이거 안 돼.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이 모든 문화가 그쪽으로 세대가 쫓아가는 그때 자기들은 딱 꺾잖아요. 참 어려움 당할지도 모르고 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한번 따라하십니다.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성도님들 지금 본받지 말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원투 쓰리포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 아닌 거 성경 말씀 외에는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미국은 이제 겁덩어리도 없어졌잖아요. 참 법까지 바꿨습니다.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을 내면서 성경이 나오는 진리들을 왜곡시키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본받으면 그런 거 따라가야 되는 거지. 대법원에서 했는데.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성경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연필 있으면 준비 한번 해보실래요? 그 변화를 받아. 신학교는 아니지만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이 변화를 받아는 현재입니다. 성경이 현재라는 단어를 이렇게 쓸 때 그냥 일반적인 현재를 서술할 때는 현재지만 그냥 이렇게 무슨 이론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명령 비슷한 거에 현재가 나오면 이거는 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늘 변화를 받아 현재. 그 다음에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현재 뭐요? 수동태 뭐요? 명령형. 기가 막힙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 변화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자꾸 세상을 쫓아가고 자꾸 세대를 쫓아가고 내 유리한 쪽으로 참 그런 쪽으로만 가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몰고 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변화를 받는 거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화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변화는 바깥에 있는 다른 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이 변화는 유지되면서 계속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수동태를 명령으로 써놓으면 어떡합니까? 능동태를 명령으로 쓰면 그렇죠. 너 이거 해 그러면 내가 그걸 하잖아요. 수동태를 명령으로 써놓으면 우리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하는 건데. 그런데도 간절함이 있고 헐떡거림이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으면 이게 수동태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divine passive입니다. divine passive.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신적인 수동태인 거 있잖아요. 하나님 변화받고 싶습니다. 내가 변화해야지가 아니라 변화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수동태 뭐라고요? 명령형. 수동태는 명령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능동태를 해야 명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손에 안 보려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 뭐 기억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딱 서더니 한 2주 동안 기간을 딱 주면서 쥐를 다섯 마리 잡아가지고 쥐 꼬리 다섯 개를 끊어가지고 성냥통에 담아오래. 해봤죠? 그거 우리가 안 하고 다 아버지 엄마들이 해줬잖아요. 우리 집에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쥐 잡는 것도 어렵지만은요, 쥐 꼬리 걷는 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하고 쥐 꼬리를 끊어가지고 그때 살기도 어려운데 쥐들이 쌀도 먹고 이런 것들을 또 병도 퍼뜨리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완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쥐 잡으라는 거는 베트남에서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땅이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리고 1모작, 2모작, 뭐 1모작이 아니라 2모작, 3모작도 가능해서 참 쌀들이 많은데 쥐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쌀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쥐를 잡아오면, 근데 어떻게 잡아오냐면 쥐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오면은 돈을 주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쥐꼬리를 반드시 끊어오는데 돈 주는 거 없었습니다. 근데 쥐 가죽을 벗겨오면은 돈을 준다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요. 쥐를 잡아가지고는 가죽을 벗겨가지고 막 와서 돈을 타가고 그랬습니다. 그럼 쥐들이 좀 없어져야 되잖아. 나라에서 가면 보니까 쥐가 더 많아. 쥐가 더 많아진 거예요. 이런 일이,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쥐 가죽을 벗겨오면 돈을 주니까 집에서 쥐를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으려고 쥐 농장을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유익된 대로, 자기 이익되는 대로 움직이려고 그러지 타인을 생각 먼저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걸 딱 시작을 하면요, 나한테 손해, 스트레스, 참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옵니다. 그때 우리 습성은 뭡니까? 그러면 아까 베트남 사람같이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죠. 다른 사람 모르게 살짝 한다든지, 하나님만 아시죠? 제 상황이 어떤지.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제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 가장 하기 어려운 적이 언제입니까? 그럼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럼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뭐요? 선하시고 뭐요? 기뻐하시고 뭐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은 금을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들을 섞어서 그 중에 금을 뽑아내면 이 금이 제대로 잘 나왔는지를 구별하는 것을 분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1장에서 11장까지를 다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앞에 거는 다 안다니까. 앞에 거를 다 알면 어떻게 해야 되죠? 뒤에 거를 걸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걸음으로가 중요합니다. 2016년에 예일대학에서 뭘 연구한 게 하나 있습니다. 50세 이상 되는 분들, 그 중에 하루에 30분이나 30분 이상 독서하는 사람들, 그리고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3,600몇 명을 12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 우리 책을 안 읽는 사람들보다도 그 조사하는 기간에 보니까 훨씬 건강한 거예요. 한 20% 이상 건강하고 또 그들의 수명을 보니까 한 2년 정도 오래 사는 겁니다. 12년을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 하루에 30분 이하로 읽는 사람, 하루에 30분 이상 읽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책을 30분 이하로 읽는 사람은 책을 안 읽는 사람보다도 한 17% 건강한 겁니다. 책을 30분 이상 읽는 사람은 책을 안 읽는 사람보다도 23%가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명들을 봤더니 책을 읽는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보다 2년이, 12년 연구를 했는데 2년이 더 수명이 긴 거예요. 그게 이제 논문의 발표입니다. 그러면 논문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논문을 그거를 읽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책을 읽자잖아요. 30분만 읽으면 2년 정도서 살고 한 20% 건강한데 그걸 왜 안 읽어요? 그러니까 그 논문이 딱 나오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뭐예요? 그러므로 나는 책을 읽어야겠다. 나는 책을 일자 이렇게 가잖아요. 그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예요. 근데 그 논문에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다 논문을 쓰고 나서 제일 밑에다가 그런데 신문을 읽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루 종일 신문 읽는 분 계시죠, 그렇죠? 하루 종일 신문 읽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성도 여러분들 제가 그러므로 여기 나왔잖아요. 책을 읽기만 해도 그러므로 2년 그러므로 건강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만 읽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책을 읽자예요. 책을 펴놓고 책 많이 읽으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겐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 더 많이 읽으십시오. 오늘 12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알았으면 그다음 뭐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 산 제사를 드리라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영적 예배, 마땅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운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거를 다 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수억의 사람들이 있지만 다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를 다 믿지만 믿는 사람이 많지만 그중에 직분을 다 따로따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그 직분 따라서 사명 따라서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있잖아요. 성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 내용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뒷부분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많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은 참 어려운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렵게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집집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지키다가 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가진 귀한 것들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곳간들 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운전하며 파킹장에서 또 방송실에서 또 예배를 수종들며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사역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노고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